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쌀쌀한 이제 일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또 힘써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여 예배드리는 심령들을 받아주시고 또 귀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고 또 주님 온라인을 주셔서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주셔서 참여케 하시니 감사하며 저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는 자들 주를 귀히 여기는 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더욱 사랑하시는 주께서 주님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저어주시고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의 유익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시옵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 말씀 두 가지 교훈이 나오는데 하나는 비방에 대한 것, 다른 하나는 자랑에 대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방과 자랑을 버리라. 비방을 버리고 자랑을 버리라. 두 가지 교훈이 나와 있다고 보입니다. 먼저 11절, 12절 비방에 대한 말씀 좀 보십시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전통사본에는 재판자라는 말이 전통사본에는 빠져있고 입법자는 하나이시니 입법하는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재판도 하시니까 재판자도 말이 되죠. 입법자와 재판자 혹은 전통사본들은 그냥 입법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성도들은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교훈했습니다. 서로 비방하지 남의 흠을 얘기하고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진실한 비난도 삼가는 것이 좋고 또 거짓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건 참 나쁜 악한 것이고 정확하지 않은 가짜 뉴스 같은 오늘날 말로 그렇게 비평한 남을 비난하는 것은 정말 악한 명예훼손을 시키는 악한 일이고 그리고 정당한 것이라도 꼭 필요하지 않은 일을 비난하는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씀하셨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내 눈 속에 들보는 보고 왜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려 하느냐. 들보를 가지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려 하느냐.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큰 결함을 제거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결함을 그렇게 지적을 하더라도 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처럼 우리가 남의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우리 자신은 그보다 더 큰 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야고보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비방이라고 표현은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일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되지 율법을 어기면서 비방하면 저 사람은 율법을 아주 비방하는 사람이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 사람을 논단하지 말라, 논단이라는 표현은 비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그 사람에 대해서 논단한다, 비난하며 비평하며 다니는 것을 말하죠. 사람을 논단하지 말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율법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랑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비방이라는 말은 남의 명예를 훼손하고 남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은 형제 사랑이 아니고 이웃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은 가급적 아주 진리 문제로 꼭 그것을 증거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라면은 그것을 그렇게 사사로이 말하는 것은 그것은 성도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율법에 어긋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어기고 있다면, 율법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율법을 어기고 있으면 레위기 19장 지금 16절 18절 예를 들었는데 그 말씀에 사람을 논단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비난하는 것은 물론 그거는 더 악한 일이고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사람을 논단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하는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일이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되지 우리가 율법을 비방하는, 율법이 틀린 말도 아닌데 율법이 바른 공의인데 그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둘째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자이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제를 이웃을 비방하지 말아라,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우리는 율법의 교훈대로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이지 우리가 심판자의 입장에서 이 사람 이렇고 저 사람 저렇고 그런 판단을 하는 자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율법을 제정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을 판단하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안 지키는 사람은 안 지켰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판단하셨고 또 안 지킨 만큼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입니다. 벌을 주시든지 또 잘 지켰으면 착하구나 상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마음에 정하고 계실 거예요. 사람도 그렇겠죠. 사람도 서로 인간관계에서 아, 저 사람 착한 사람 같아, 그런 판단이 서면 그것을 마음에 이미 딱 두죠. 저 사람 괜찮은 사람, 점수를 매기 나름대로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아, 저 사람 저 말만 저렇지 저 틀린 사람이야, 내가 틀린 거 한두 가지 본 게 아니야, 그리고 마음에 판단이 서듯이 사람도 표현은 안 해도 사람마다 그 사람의 됨됨이 인품이라고 할지 인격성 도덕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이 다 서 있죠. 그것이 참된 그런 여론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사람들을 나중에 우리가 투표하거나 할 때 직분자를 세울 때 교인들의 그런 뜻을 우리가 반영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죠. 사람들이 잘 알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사람 됨됨에 대해서 잘 아는 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그 마음속으로는 다 판단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더욱 그렇죠. 모든 것을 정말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 나서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지 남을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교훈은 지금 여기에 피차 비방하지 말라는 이 교훈은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해야 할 판단과 비평의 사역을 금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주의 종들과 또 교회에 주신 그런 어떤 판단의 의무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그러했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 교회의 파수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와 장로들 또 성도들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필요할 때, 교회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에 판단을 하고 또 비평할 때 비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옳고 그런 것을 분간할 때 저것은 저 교훈은 틀린 교훈이다. 그걸 판단해야 우리가 옳고 그런 걸 구분하고 저 사람의 말과 행위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그걸 판단해야 되겠죠. 그런 것은 교회가 또 교회에 세우신 일꾼들이 먼저 앞장서서 당회가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이 그것을 분간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고 또 교인들도 판단해야 그래야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런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바른 것을 택해서 갈 수가 있죠. 교회가 무엇을 중요한 교리적인 문제나 또 윤리적인 악을 우리가 경계할 때에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적인 권징이죠. 당회가 권징을 하거나 또 그것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권징을 결정할 때에는 그런 판단이 있어야 할 수 있죠.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지 아니하면 권징할 수 없죠. 또 목사들이 설교를 통해서 설교할 때에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설교를 할 수 있죠. 그걸 자주는 아닌지 몰라도 그래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은 이것입니다. 또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말과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그럴 때 꼭 누구를 지목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할 때에 그것은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하게 되죠. 또 교인들의 잘못된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물론 지적하고 고치게 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오류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것은 성경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읽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 다음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런 말씀 있죠. 교훈을 주고 책망할 때 그건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언행에서 혹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건 옳지 않아요. 성경의 교훈하고 다르지 않아요 하고 지적을 할 수 있겠죠. 서로서로들 그런 권면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더 특별히 교회적으로 목사와 장로들이 그런 권면하고 또 권징으로서 책망도 하고 지적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성경의 목적이고 또 해야 할 그런 직무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했습니다. 아주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참여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처럼 그들이 예언하고 또 설교하였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초대교회 때부터 거짓 목사들에 대한 책망과 경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우리가 알죠. 바울은 우리가 전한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베드로후서 2장 1절 이하에도 이단에 대해서 이단의 특징을 말하면서 그들이 멸망케 할 이단을 갖고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힌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교회들의 배교와 타협의 죄악에 대해 책망하지 않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교리적 윤리적 오류에 대해 판단하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그런 말씀 있죠. 또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이하에도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도 그런 분명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13절 와보십시다. 둘째 교훈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 이게 돈을 좀 버는 장사들인가 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해갖고 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하는 계획을 세운 것을 보이죠. 너희 중에 말하기를, 너희 중에 라는 말은 본문의 교훈이 1차적으로 교인들에게 주신 것이고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님을 보입니다. 물론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교훈이 필요하고 유익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겠죠. 그런 얘기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믿는 교인들은 하나님을 알며 섬기는 자들인데, 섬긴다고 하는 자들인데 바르게 살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신 것이라고 보입니다. 당시에 교인들 중에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대로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아, 이 사람 1년 동안 어디 출장 갑니다. 멀리 가서 1년 동안 가서 특별하게 무역을 하는지, 오늘날 말하면 무역쯤 되는지, 1년 동안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와야겠다,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유의 그런 계획을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옳지 않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들아. 자, 이런 유의 계획은 믿음 없는 헛된 계획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런 계획, 하나님 없이 그런 계획을 세우지 말고, 믿음으로 세우는 계획은 그렇게 세우는 계획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1년 후의 일을 계획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 말입니다. 1년 후를 하나님께서 보장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먼 곳에 가서 1년 동안 있으면서 돈을 번다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도우시지 않고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세우는 이런 계획을 헛되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14절 보면 말씀했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이는, 원문에 이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함이라.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함이라. 또 이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전통 본문에는 그것은 잠깐 보이다가, 너희 생명을 가르쳤다고 보는데 그것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안개라는 헬라어를 보니까 수증기, 옛날 영어 성경이나 NASB 성경은 수증기 그렇게 번역해요. 베이퍼, 영어를 베이퍼, 수증기라고 번역하고, 물론 안개 비슷한 것이긴 하죠. 또 어떤 영어성 근래에 읽기 잘 읽히는 영어 성경은 또 우리가 안개, 미스트, 안개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개, 온 수증기일 것임이니라. 미래형으로 일 것임이니라. 수증기일 것임이니라. 그렇게 전통 부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년 후에 어디 먼 곳에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얻는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그런 계획이 옳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이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함이라. 예. 오늘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지 내일 무슨 일이 우리에게 생길는지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죽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자기 죽음이 올 것을 알았다는 사람 별로 없겠죠. 아주 점점 죽어가다가 이제 죽을 것 같다 해서 죽는 사람 간혹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갑작스럽게 예상치 않게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내일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 우리의 생명, 내일이라는 시간을 내가 확신할 수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생명은, 여기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혹은 그것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혹은 수증기, 수증기가 그렇죠. 예, 수증기. 예, 우리가 주전자에 물 끓이면은 물 올라오는 게 수증기죠. 그러면 올라오는데 뭐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다 없어져 버리는 것과 똑같은 그것이 수증기죠. 또 안개도 마찬가지로 뭐 분명히 있었는데 햇빛이 나니까 다 없어져 버리는 그것이 안개죠.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수증기가 공중에 올라갈 때 무엇이 있는 것 같지만은 잠시 후에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이 사라져버리듯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에는 존재하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다 살아있으니까 여기 와서 사람입니다. 다 와서 있지만은 그러나 돌아가신 분들은 어느 날 그분들도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던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한 분씩 돌아가신 분들 많죠. 우리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던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지 죽으면 그 다음에는 땅에 묻어야 할 그런 시체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9편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에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자신의 일생을 다윗은 생각해 보니까 죽음 앞에 죽을 병이 걸려서 죽을 것 같다 하며 생각해 보니까 그의 일생이라는 것이 그의 일생이 손넓이 정도밖에 안 돼. 손바닥 넓이만큼밖에 참 짧다 그 말이죠.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참 허무한 그런 인생의 삶이라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정말 그렇죠. 돈 버는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열심히 돈을 버는데 벌고 나서 죽어버리면은 그 재물이 누구 거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윗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의 삶이 없는 것 같고 그림자 같고 허사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 수 없다 고백을 했고 또 역대상 29장 15절에도 비슷하게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그림자같이 계속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날이 저물어버리면 그림자도 없어지는 것처럼 인생의 삶이 그렇게 나그네처럼 이렇게 여기저기 사는 것처럼 살다가 그래 저물어지는 그런 삶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15절 보십시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인가. 1년 후에 먼 곳 가서 내가 이렇게 이익을 남긴다 그런 계획을 세우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교훈하는 것입니까?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라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안 돼 그러면은 1년은 1년 후의 일은 내 날이 아니죠. 몇 달도 못 돼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사고가 날 수도 있죠. 1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1년이 내 날이 되죠. 또 1년 동안 가서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돈을 잘 벌 수 있죠. 건강하게 또 예상하는 대로 잘 벌 수 있지. 그 모든 계획이 다 틀어지면은 되지 않죠. 계획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주의 뜻이면 그렇게 했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미래를 계획하지 말고 또 그것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적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살게 하실 때 건강하게 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쇠약해서 병상에 누울 수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의 생명의 시작과 마지막 곧 출산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안에 주권적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건 바로 깨달음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하와는 아담과의 관계 속에서 가인을 낳았겠지만은 그러나 잉태하여 출산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낳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생명의 잉태와 출산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것을 하와는 고백을 했죠. 모세는 민수기 16장 22절에 보면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그런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 생명이란 영들이라는 언어의 말인데 영들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다 출생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이렇게 출생케 하시니까 우리가 다 여기에 있는 것이라 살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정한 기간 동안 몇 살까지 살든지 살다가 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의 날의 그 해를 다 아십니까? 몇 년 사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모르죠. 몇 년 살지 다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정한 기간 동안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오너라 그러면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귀한 은혜입니다. 또 욥은 욥기 12장 10절에 보면은 욥도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옳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다니엘은 다니엘 5장 23절에 하나님을 벨사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니라 그렇게 말했죠. 이방왕 벨사살의 왕의 생명도 그 호흡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고 이제 오너라 내가 너를 네 생명을 부른다 그러면은 벨사살도 그 밤에 죽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농부에 비유하셨죠.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그 농부가 아주 자랑하면서 내가 이렇게 풍년이 됐으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잔뜩 이제 곡식을 쌓아놓고 내가 이제 몇 년 동안 아주 편안하게 잘 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라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누구 눕게 되느냐? 내가 그 많은 쌓아놓은 것이 네가 내게 아니지 않느냐? 내 생명을 내가 오늘 밤에 찾으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내가 취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사는 동안 하나님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맞죠. 주의 뜻이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날 때에 내가 심장마비로 죽어서 아이고 그 사람 밤새에 자다가 죽었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래도 아침에 그래도 조금 피곤은 하지만은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면 좀 많이 피곤하죠. 새벽 기도하는 분들은 잠에 일찍 못 자니까. 그래서 좀 피곤해도 그래도 내가 새벽에 일어난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또 먼 곳에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또 새벽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 어떤 분은 아주 멀리서도, 예, 멀리서 차 타고 30분 멀리서 달려오는 우리 분도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생명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건강 주시니까 그렇지, 건강 주시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성도는 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저것을 하리라. 내가 살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말하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이것저것 하는 우리의 모든 활동들이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많은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일들을,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저것을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잠언 3장의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늘 인정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셔서 제가 오늘도 여기에 있습니다. 수요일 밤에 오늘도 여기 와서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못 옵니다.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여기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내가 이것저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을 보면 그렇게 말했죠. 너의 행사를, 우리의 모든 일들, 이것저것이라는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옳습니다. 그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사는 내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기 있고, 내가 이것저것 내 하는 모든 행사도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또 인도하셔서 또 내일 내가 한 걸음 진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있겠죠. 그것이 신자다.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계획 다 세워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인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게 순서지. 자기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할 것입니다.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복방망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앞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저렇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일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미가 6장 8절은 말하기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첫째 공의를 행하고 둘째 인자를 사랑하고 인자는 자비죠. 남에게 친절한 공의롭게 계명 순종 계명대로 정직하고 공의롭게 행해야 되고 또 자비를 착해야 돼. 사람은 오름직이 착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계명의 내용이 사랑이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품고 생각도 말도 행위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셋째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함께 행하는 게 동행이죠. 그렇게 말했어요. 미가 6장 8절에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바른 대로 주님과 늘 교통하며 동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헛된 계획을 말로 표현하면 헛된 자랑이 되죠.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내 일을 자랑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헛된 자랑은 다 악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권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보장 없는 미래의 일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다.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오늘만 지금 나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고 내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계획, 헛된 자랑 이런 것을 다 버리라. 오늘 본문이 그것이 귀한 교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만 행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우리가 경건하게 정직하게 선하게 사는 것이다. 방금 말씀했죠.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디도서 2장 14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도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라.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구원의 목적은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삼으시는 것이다. 그럼 오늘 구원 받았으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가리라. 아, 이것이 내게는 선한 일이다. 가장 선한 일. 선한 일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한 일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일은 선한 일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가치 의미 있고 선한 일을 위해서 나의 생을 남은 생이 얼마 되든지 그 생을 드리면서 살다가 가리라. 그것이 바른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돈만 벌다가 내가 가서 이익을 얻으리라. 돈 좀 많이 벌리라. 이렇게 하면은 돈 벌 것 같다 하고 돈 버는 계산이나 하고 그래서 돈 벌어서 그럼 돈 벌어서 뭐 하려고 돈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좀 잘 살고 우리 가족들도 좀 잘 먹이고 또 근사하게 좀 남에게 떨어지지 않게 좀 살고 그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허망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할 것 같지 않은 일이다. 그건 기본적인 의무이긴 하지만은 내가 내 가족을 돌아보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그것으로 족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선한 일, 나의 삶이, 나의 모든 수고의 삶이 어떻게 살다가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선한 일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오늘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좋은 교훈 생각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고 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될 입장에 있는 자가 심판자처럼 행하는 일이 되니까 그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입법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시고 또 나중에 다 법을 잘 지켰는지 판단하실 것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법 지키는 자로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면 될 것이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 둘째는 그러나 우리가 이 비방하지 말라는 말 하면서 우리는 본문을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교회의 거룩함과 유익을 위해 교회적 판단과 비평을 하는 것을 성경에 위배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오히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판단과 비평을 그런 판단과 비평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4장 1절 같은 말씀에 그렇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런 말씀들. 그 외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교회적인 분별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것은 옳지 않구나. 옳은 것, 옳지 않은, 옳은 교훈과 옳지 않은 교훈, 의와 악을, 선과 악을, 의와 불의를 구분하는,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을 갖는 것은 그건 판단이죠. 판단해야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는 많은 주의 종들이 이런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 안의 잘못된 풍조들을 지적하고 책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침묵하는 데 있다고 제가 많이 지적을 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또 예, 교회 연합운동 또 모든 은사주의 또 타협, 복음주의의 타협 또 CCM 이런 것들이 그것이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옳지 않다고 분명히 인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어느 정도 그들은 마음에 뭐 그렇다고 또 인정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보이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역풍을 우려하는 거죠. 사람들의 비난을 저 사람 너무 좁다고 사람들 너무 좁게 간다고 편협하다고 비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침묵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나 침묵하면 안 된다. 오늘날의 이런 배교와 타협과 혼란에 대해 지적하고 책망하고 비평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된다. 셋째로 우리는 또 여기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런 교훈을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고 우리의 시간이 아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음 순간의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의 생명은 오늘 본문 내 말씀대로 안개와 같다 혹은 수증기와 같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말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주권적 섭리자로 바로 알고 믿고 믿는 바른 태도다. 세상의 복잡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한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것이 성도의 정로입니다. 성도의 정로를 걷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그러나 이것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교회의 거룩함과 유익을 위해 교회적 판단과 비평을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또 말했고 또 주님 헛된 자랑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 비방과 자랑을 우리가 버리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좀 생각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선한 삶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주님 헛된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의 뜻이면 내가 살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는 주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에 합한 삶 선한 삶을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